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도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겠네요.
네,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떤 소명을 받을 때 그냥 한두 가지,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적으로 준비시켜주시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정의 첫 단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울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하는데요. 마사흐, 메시아,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그 소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 것인데요. 그런 특정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임명할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양의 뿔, 양각, 우리가 보통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왕이 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양의 뿔을 쏟아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양의 뿔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네. 여리고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나팔불죠. 네. 이 양의 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네. 하나님께서 양을 숨겨두시잖아요. 네. 덤불 네. 속에 양이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양의 뿔. 아. 그래서 양의 뿔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
아.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준비시켜 놓은 존재가 예. 그 뿔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양의 뿔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준비시켜 놓은 존재를 네.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인 거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왕정을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수 기름 부어주신. 그래서 네. 왕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 왕과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또 그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너를 이 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 이 왕은 이 제사장은 이 선지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권위를 사울에게 위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존중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한 행동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소명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내적으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네. 난처함과 난감함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로 안수 받았는데 아니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이 암담함과 혼란을 겪으면서 벌써 이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염려나 불안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아직까지 뭔가 내가 왕으로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에게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이미 찾았다고 알려줍니다.
네. 나귀를 찾으러 떠난 여정이 이제는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울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구분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표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부르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 아닐까요?
네. 우리 오카 집사님이 가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우연히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신 것 같다. 이
주님이
일을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도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것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섭리들을 계속 발견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진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사람이 됐는데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생기가 지금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성령을 뜻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이 생기가 불어온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도 어디 산골짜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 루아흐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항복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브아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라는 명령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소개할 네. 때 꼭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빨리빨리가 영어도 아닌데 이미 외국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돼버렸을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네.
사울의 순종과 인내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종이 곧 인내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림으로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순종했으면 바로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네.
일을 주셔야 되는데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물으시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빨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게 되죠. 사울도 그런 경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사울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요. 사울이 단순히 새로운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사울을 단순히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사울의 내적 변화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죠. 이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도 허락하시죠. 두 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담대하게 결정하니 할 수 있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어느 교회에 기도 모임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기도 모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도 너희 집에서 집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는 아니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도 매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었지만 네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보지요 라고 순종을 했는데 정말 수년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네 아주 기쁘게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 한 10년 넘게 지났을 때 누가 와갖고 여기 얼마나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10년이 훌쩍 지나간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그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성경 통독 학교라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하기 전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세상살이도 해야 되고 맞아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성경 통독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순종하고 성경 통독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 그 이후의 삶이 세상살이를 했던 것보다 돈을 그때 통독 안 하고 돈을 벌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순종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촛불처럼 작은 심지가 그냥 서 있으면 촛농이 녹아서 빛을 발하잖아요. 네. 심지는 보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순종이 그런 심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희생한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오카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알리는 과정을 보이십니다. 모두가 이 결정, 이 선택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이 성 전투를 실패했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자기의 외투와 은을 숨겨놨던 것, 그래서 전쟁에 실패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하면서 아간이 범죄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죠. 이런 설득의 과정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니까 그냥 너희는 무조건 사울에게 복종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모두를 향한 설득의 과정을 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됨의 과정,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숨겼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네. 사울의 두려움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그의 내면적인 성격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도 막상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 자신감이 떨어져서 위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점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울의 반응들 살펴보았는데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고요. 특별히 지금 그 진보딸이 뒤에 숨었잖아요. 아,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지는 거는 저는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그 사람을 돕는 거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맞아요. 우리가 회피하죠.
네네. 그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그 제 마음속 구석에 비춰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 이걸 이제 확신하고 숨지 말아야지. 네.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요?
네, 저도 사울처럼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 식구들도 오늘 그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실 때 저는 저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고 싶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며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미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버지 오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울을 세우시는 것을 보니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울을 부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맨 하나님,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숨는 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저희들 통해서 열방에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우리 두 자매님들 또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다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아, 네. 어쩐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소자매는 또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
네, 회계 과목이라고 해서
네네.
뭐 숫자를 계산하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네,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각자의 또 쉼의 시간과 또 열심히 사는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열심당에 속해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우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그 죽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두 사건 모두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서 사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두 사건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예수님께 화를 냈던 회당장의 모습이 어이없게 느껴졌는데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도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습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때로 당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또 비유를 통해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든 말씀과 기적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제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 또 회당장을 향한 책망,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앞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던 여인은 긍휼을 여기시며 여인의 굳은 허리를 치유해 주셨지만 회당장을 향해서는 책망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대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회당장과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대의를 이루는 데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식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어요. 대의를 이루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회당장은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반대편에 서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병든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선택 아닌가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요. 보통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자기 편에 두려고 노력하며 또 마음을 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거네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방금 읽었던 1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혹시 겨자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자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인데 씨가 아주 작아서 작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할 때 좀 비유로 종종 사용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작은 겨자씨 하나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다면 뭔가 크고 웅장한 걸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설명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데 사용하신 건가요?
자, 말했던 것처럼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밭에 심으면 이게 심겼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그마한 씨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나면서 땅 위로 솟아나게 되고 더욱 자라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쉬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도 작다 보니 심어도 심은 것 같지 않고 과연 이게 무슨 역할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쑥쑥 자라나서 수많은 새가 깃들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이어서 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자, 이때는 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누룩에 관해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가루에 넣는 누룩. 자, 혹시 누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룩이 뭔가요?
북조선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 때 빵을 부풀리고 또 막걸리를 발효시켜주는 효소를 누룩이라고 해요.
북조선에서도 막걸리에 넣는 효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은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반죽했더니 빵이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고 있죠. 자,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지금 단위로 하면은 약 한 20k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20kg이면 양이 많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적지 않은 양이죠. 자, 그렇게 많은 가루에 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면 눈으로 봤을 때 그 가루 안에서 누룩이 눈에 보일까요?
아니요, 표시도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kg이면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조금도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의 이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누룩이 반죽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죠?
전부 부풀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앞에 나왔던 겨자씨 비유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점에서 비슷한 것 같나요?
겨자씨도 땅에 심겼을 때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라나서 새가 깃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누룩도 반죽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갔는지 또 안 들어갔는지 티가 나지 않지만 결국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잘 찾아내셨어요.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그리고 가루에 누룩이 함께 섞였을 때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이 조그마한 것들이 결국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다라고 하신 건지 혹시 알겠나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상식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목사님.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힘있고 능력 있는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과 같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선택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 무엇을 보셨는가? 마치 땅에 심겨졌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크게 자라나서 새들의 쉼터가 될 겨자씨처럼 섞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효되었을 때 반죽을 몇 배로 부풀려줄 누룩처럼 지금은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땅에 심기고 반죽에 섞이게 되었을 때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을 통해 누군가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자들, 누룩과도 같은 자들을 통해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회당장과 같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이란 건 어떤 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을 보면 사회에 있는 유력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과 뜻을 도모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셨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늘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넓은 문, 출세의 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병든 몸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악한 지도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문.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동시에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어서 예수님은 넓은 문을 향해 가는 이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착각 속에서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쫓겨날 대상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러게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를 혈통에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 아브라함 안에서 자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또한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죠. 자, 뭐라고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경악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또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나요?
여기에서 동서남북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겠죠.
유대인들의 습성을 생각하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세요.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분명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회의 연약한 자들, 이들은 자기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였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가 될 것이다,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역전이 되는 거네요.
네, 자 예수님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 넘어 증오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미소자매 말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비밀리에 제거하기 위해서 작정을 세웠던 것 같아요. 헤롯을 핑계삼아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서 은밀히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우라고 하는 건 당시 헤롯 왕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조차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막으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권력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본인이 가야 할 길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함, 그리고 강한 자 앞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반복해서 책망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들이 미워서 싫어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요. 만약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그런 쓴소리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13장 마지막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팔을 벌리며 이야기했니? 제발 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도 같이 연약한 자들, 눈여겨볼 것 없는 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딱딱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로 인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연약한 우리, 또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도 같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도